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64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 신명기 5장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풀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가져라, 페어플레이를 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워라, 자기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반드시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내려라. 배우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날마다 조금씩 일을 하라. 오후에는 꼭 낮잠을 자도록 하라. 밖으로 나갈 때는 차 조심할 것이며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대부분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해서 유치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어른이 되어서는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짓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어른들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순수하게 배웠던 그 교훈과는 정반대의 길,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거짓말은 괘념치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거짓말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하고 있죠. 옷가게에 가면은 옷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입어보죠. 입어보면은 입에서 꼭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사장님에게 제일 잘 어울려요. 그러죠. 저도 한번 속아서 그렇게 해서 옷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가서 아내에게 야단을 맞고 옷을 새로 고쳤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옷가게에 온 손님도 하는 말이 있죠.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그러면 거의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하는 음식점 주인에게 시킨 지가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네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한 30분을 더 기다려야 옵니다. 핸드폰 매장을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싼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싼 집.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 제가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10번 하시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면 어떡합니까? 야,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는 식사 안 합니다. 3년쯤 뒤에 다시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장모님이 사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남자친구 데려온 건 네가 처음이야.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아들을 깨울 때에 야, 일어나, 8시야. 주저주저 하면서 일어나 보면 7시 30분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좀 더 있다 가시지. 이렇게 빨리 가세요. 신문사에 전화가 서너 통 걸려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전화가 빗발치듯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게.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하얀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잠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좋은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풀리는 것도 거짓말 속에 들어갑니다. 아내에게 몇 번 속은 남편이 다툼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맨날 당신한테 속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이야기입니다. 단지 몇 번 속았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남에 관한 말을 할 때는 좋지 않게 약간 더 부풀려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도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애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부풀려서 말을 하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솟아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했다가 즉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교회가 태동을 하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하루에도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팔았습니다. 아마 땅을 팔았을 겁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을 했다가 즉사를 한 사건이었으니까 얼마나 초대 교회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과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들 부부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거짓말에 의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한 제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적은 거짓입니다.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진실 문제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럽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찌하여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마음에 두었던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땅을 팔지 않아도 되고 팔고 난 다음에 일부분만 떼어서 헌금을 해도 되고 많이 드려도 되고 적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들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손에 쥔 물질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보, 이 많은 돈을 다 드리기보다는 일부분은 숨겨놓고 그리고 다 드렸다라고 합시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대화를 서로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악한 생각이 샘솟아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사탄이 가득해서 자꾸만 유혹을 하고 있고 넘어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파멸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하게 대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거짓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은 바깥에는 하얀 분을 칠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속은 검은데 겉은 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들 오셨는데요. 속이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속에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정직하라. 무엇이 정직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교회는 순결, 정결, 거룩 이거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숨기고 속이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온 내용을 아내가 보는 것이 깨름칙하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야 되죠. 부부 관계에서 거짓을 말하고 속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레윈스키와 스캔들이 있었죠.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충격을 전 국민들이 받았습니다. 네, 미국 국민이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이 부정한 관계보다도 위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를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점점 회복을 할 수가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이때 이미 다윗은 거짓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한순간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성령의 사람에서 거짓의 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자에게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다윗은 제왕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다윗의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압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도 다윗에게 대해서, 이 제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 시간 속에 묻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셨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느 왕들처럼 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나단 선지자는 이 거짓의 왕이 되어버린 다윗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죄악을 지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녀처럼 애지중지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그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부잣집엔 양이 많았습니다. 이 이웃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은 내버려 두고 애지중지 한 마리밖에 없는 키우고 있던 이 남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이 분노했습니다. 누구냐? 당장 데리고 오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정면으로 일침을 놓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목숨 걸고 한 말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을 당했을 때 무릎을 꿇고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은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본다는 것이고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는 두 장에 걸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59번이나 이 다윗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의 약점이 많죠. 간음죄를, 이 음란한 죄를 저질렀고 여러분들은 아직 저지른 적이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범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함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가장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이 선지자 한 명, 이 한 명 앞에서 지적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이것을 다윗의 위대함으로 꼽습니다. 가장 다윗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산산조각이 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과 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왕, 제왕이었던 다윗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밝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까 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길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84편 11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 손해를 보아도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그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고개를 못 듭니다. 우리가 정직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편한 길이, 방법이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 정직하게 사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주옵소서. 사실 사탄의 다른 별명이 거짓의 아비죠. 사탄은 거짓말의 고수입니다. 우리가 어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귀여운 거짓말 그러다가 서서히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온 세상을 손안에 넣고 거짓된 문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큼 그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것은 쉽게 그냥 넘기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실수를 해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139편, 시편 139편 1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부에는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또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을 세어보니까 모래보다 많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보배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다윗은 그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왔고 그것은 바로 다 정직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시편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부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 어떤 것이든지 다 그와 같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찍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주께 또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꼽아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항상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왔는데 찬양팀이 이 앞쪽에 앉아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더니 그 다음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제 앞으로 몸이 좀 불편한 우리 성도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제 앞으로 임신을 한 우리 젊은 여성도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중의 아기가 강건하게 하시고 출산하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제 앞을 또 지나갔습니다. 제가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는 집사님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서게 주옵소서. 청년 한 명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정정도 권사님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손녀 하은이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대상 포진으로 그 균이요, 시신경에도 들어가고 뇌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신경도 눈도 잃고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 앞을 권사님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이 수예배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효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이들, 예배의 모범이 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수요예배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에 당연히 나와야 하는 분들이 안 보입니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넋두려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이 노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생각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들인지, 얼마나 귀한 생각이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생각들인지, 그리고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그 수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제 마음이 모래처럼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틈이 없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다들 정직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먼저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생각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제 마음 속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입니다. 청년들이 정직하게만 하면은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일자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자,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죠. 이전에 한국 사회 안에 통용되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마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나? 그 사람 교회 집사인데 거짓말 하겠나? 이전에는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예스럽고 명예스럽고 멋진 말들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젊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교회 차량을 운전해서 가면은, 웃지 마십시오, 거기. 교회 차량을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 운전 측정하는 곳에 가면요,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왜? 교회 차량이니까. 성도라면은 술 안 마신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요, 정직입니다.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바로 정직성이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